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위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에 복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오늘도 풍성히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지금 에베소서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까지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마 그 세워지고 또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되돌아가서 또 이렇게 또 교제를 한 그런 교회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를 머물면서 이제 그곳에서 가르쳤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 디모데. 디모데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첫 감독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것으로 디모데 후서 맨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성경에서 그 위치를 보면 에베소서가 담당하는 그 위치를 보면 특별히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마다, 각 성경마다 이제 조금 강조하고 뭔가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어떤 진리의 측면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에 관한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는 한편의 그 장엄한 서사시 또는 장엄한 교향곡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오전에 지금 금방 함께 읽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노라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사도 바울이 1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했다고 해서 반드시 에베소 성도들만을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죠. 온 세대를 사는 이 교회 전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바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영이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된 곳이 바로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지혜의 영, 이것이 지금 주의 영, 곧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인데, 그 거룩하신 영이신데, 특별히 그분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고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도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좀 받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은 그 지혜의 영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혜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참, 잘은 모르겠지만 참 좋을 것 같으시지 않으세요? 아, 지혜의 영을 받았다. 뭔가 대단히, 뭔가 특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냐는 것이죠. 아, 지혜의 영을 받았으니까 뭔가 사람이 똑똑하게 되는가 보구나. 아, 세상적으로 뭔가 이게 공부 못하던 사람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사업적인 수완이 없던 사람도 사업적 수완이 생겨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지혜를 받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원한다 하실 때그 지혜의 영은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공부 조금 더 잘하고 돈 조금 더 많이 벌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혜의 영을 받게 될 때, 그게 왜 필요한 것인가? 다시 보시면, 1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갔다는 얘기냐면,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즉 하나님 자신을 지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천연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또 18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이 곧 지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한번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각의 눈이 밝아진다. 이것은 뭔가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눈이 희미했던 사람이, 육체적으로 눈이 희미했던 사람이, 뭐 백내장이 있든지, 어떤 눈의 질병이 있어서 눈이 희미했던 사람이, 그것이 고쳐지면서 밝은 눈이 되어서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희미하게 알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게 지금 지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선명하게, 아하, 그렇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 그게 바로 지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왜 지각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똑같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펴보시면 4장의 1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18절부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은, 즉 그 이방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마음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정도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게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각, 우리에게 지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지각의 눈이 많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좀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각의 눈이 좀 환하게 밝아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1장 18절부터 다시 보시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거 왜 주신다 그랬냐면 왜 이걸 주기를 이걸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받아서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18절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는 것이 곧 18절 표현대로 하면은 지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 이후 그 아랫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곧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을 알게 된다는 그 내용을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즉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첫 번째,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도들이 받을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좀 풍성히 주시고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그래서 그분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좀 우리가 풍성히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당연히 갖게 되는,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 안에서 좀 밝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소망을 품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풍성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사도의 바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 부분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부르셨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걸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의 눈을 밝혀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소망이 없다면 그 이상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지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깊이 깨닫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려면,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땠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알아야만 그 상태에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해 주신 그 새로운 상태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무엇이구나. 그분의 구원의 소망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사도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장에서부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는데, 여기 보니까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그러니까 이거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즉,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는 너희가 이랬다 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장 전체에서 지나간 때에는 하는 표현이 세 번이 나옵니다. 그중에 지금 2절이 첫 번째지요. 그래서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즉 그것들이라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범법과 죄들입니다. 그 지나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조차도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구령을 하다 보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죄안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내 친구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내 친구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죄를 정의하는 분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조차도 더러운 걸레와 같다. 너희의 악이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은 당연히 걸레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너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걸었습니다. 이 세상의 행로, course. 이 세상에 나아가는 길,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코스를 따라서 우리도 다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죠. 이 마귀를 따라 우리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교육 철학, 또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때때로 보면은 이타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배려와 어떤 그야말로 그 이타심 이런 것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휴머니즘은 결국은 자기사랑입니다. 자기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코스를 따라서 그렇게 가면서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따라간 것이냐면 마귀를 따라서 우리가 살던 사람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나간 때에 우리가 다 이렇게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모습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때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의 배라는 거예요.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뭘 위해서 한 거냐면 자기 배를, 자기의 배에 먹을 것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돈과, 이 자신의 명예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들의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랬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땅의 일들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 우리가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지나간 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 2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3절에서 또 지나간 때에 우리가 어땠는지를 말씀하는데 보니까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해서 이 둘이 서로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할수 없다, 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행할 때는 성령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번 지나간 때를 언급하는 것이 이제 11절에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할례자다. 이게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개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수로보닉의 여자, 가나안 여자가 와서 내 딸에게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의 가나안 여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였다.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소망이 생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지각의 눈이 열려서 좀 풍성히 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제 왜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한 구절에 설명하는 것이 바로 2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선한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 구원받으면 착하게 살라는 거구나. 아,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착하게 산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생각하던 그 착하게 사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도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만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이 막연한 이 선한 행위가 이 막연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한 행위가 그냥 선한 행위가 아니고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누구와 관계 있어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과연 선한 행위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선한 행위예요. 그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과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선한 행위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선한 행위, 아 착하게 사는 거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2장 지금 19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아까 전에가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다 낯선 자고 외국인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맞지요?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 맞지요?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구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땠는지를 비교해야만 그래야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비교가 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게 됐어요. 즉 구원받았어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때에 이러이러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이러이러한 상태가 되어서 뭘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 놓으신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떼어놓고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져 가는 것, 즉 구원받은 성도가, 즉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곧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그 안에 불어넣으셔서, 즉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즉 아담에게 하나님의 거처를 삼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내어버림으로써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시는 과정에서 주신 게 성막이었죠.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특별히 지성소 안에 거하시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지금 교회라는 것을 세우셔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시고 그 교회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친히 그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것이 지금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의 지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즉 선한 행위를 하는 그것, 즉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 진리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는 사람을 재창조, 즉 구원해 놓으시고 사람으로부터 멀리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떠나서 사람을 관망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의 목적 자체가, 애초에 창조의 목적 자체가, 또 재창조, 즉 구원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안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각자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들, 성령님들이 거하시는 그 각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과 4장에서 이 그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는 즉 교회의 신비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의 신비이기도 하면서 그 육체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그 이 교회의 신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가 또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신비, 이게 지금 교회의 신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개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아는 것, 한 개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까지만 아는 것은 복음의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 내가 안방에 있어도 TV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 인터넷 통해서 여러 교회들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설교 쇼핑도 하고 온라인으로 필요하면은 무슨 선교단체에 헌금도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그렇게 안방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교회는 가봐야 다 똑같고, 참 완전한 교회가 없고, 여기 가도 실망, 저기 가도 실망, 나는 너무 깨끗해서 그런 데 가서는 어울릴 수가 없으니 나는 갈 만한 교회가 없어. 예. 그 사람은 복음을 알긴 알되, 모른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복음을 알긴 알되, 반쪽만 아는 거예요. 복음의 나머지 반쪽은 뭐냐? 그렇게 구원받은 각 사람을 함께 모아서 온갖 각색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소경들을 함께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이 모임으로 그렇게 지금 빚어가시는 그것이 지금 나머지 복음의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나는 내 믿음 하나는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찌되었건 나는 성경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면서 저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잘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반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지각에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런 믿음 생활은 우리 반쪽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기 혼자 있는데 뭘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킵니까? 자기 혼자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함께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함께 묶어주신 그 사람들 안에서 지금 화평에 매는 띠로. 화평이 왜 필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데 왜 화평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참 온갖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매일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메워주신 그 화평의 띠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안 지켜진다는 얘기겠죠.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그렇죠? 이거 어디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룰 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지금 우리가 익숙한 구절인 1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거 왜 나왔어요? 교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들을 이렇게 주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거 왜 필요해요? 교회를 함께 세우는데 지금 필요한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밑에 부분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래서 지금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몸과 몸의 그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한 행위, 즉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된 교회를 이 세상에서 함께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쭉 계속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지킬 수 있습니까? 혼자 있으면 이런 명령 못 지켜요.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복종하라고.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자주 인용하는 아내들아 너희는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 다 그 얘기가 나올 때 바로 그 직전에 에베소 5장에 지금 21절에 아내 남편 얘기 나오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명령,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6장에 가서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종들이 또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참된 인간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가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떠나서는 참된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참 하나님이 참 우리 가정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참 성경적인 가정이 되고 싶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왔냐면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집중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이해해야만 교회 안에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종 관계 똑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실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께서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제한된 육체 무한하신 분께서 왜 이런 유한한 인간의 틀에 갇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따귀를 맞으시고 벌거벗기시고 개처럼 끌려다니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고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지옥의 형벌에서 건전해 주었으니까 각자 나름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열심히 살아봐라. 자아 성취하면서 각자 개개인이 개인 플레이 하면서 각자 잘 살아와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지각의 눈이 아직 어두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풍성히 깨닫고 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이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신 소망,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신비예요. 이 부분을 깨닫고 이해하고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리를 제게 풍성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그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